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19명조가 나오고요.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소실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명이 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장남, 이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세 아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가문의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심으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정작 죽임을 당한 이 세 아들이 각각 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만일 이들이 아버지 다윗을 잘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이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장남 여기 암논을 보십시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하다가 계교를 써서 다말에게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말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자체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것이니 이러지 말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날 아내로 맞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다말을 굉장히 미워해서 자기 집에서조차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다말은 수치 속에 낙심해서 그래도 자기의 친오빠는 보살펴 주리라 생각해서 압살롬의 집에 가서 아주 처량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성폭행을 한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고 압살롬에게는 친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한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다가 한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복 남동생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암논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여동생을 성폭행한 죄 때문에 원한 사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암논이 다말의 말대로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서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려고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허락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복 여동생과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법입니다. 너는 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인 사라와 결혼을 했지요. 그러나 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결혼할 그 시절은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미 율법을 받은 후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허락을 하든 허락을 하지 않든 암논이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암논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면 성폭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허락해 줘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원한 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암논은 죄에 빠질 위기 속에서 다말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 충고는 아버지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암논이 아버지에게 맡기면 아마 아버지인 다윗이 최선의 길로 지도해서 최소한 암논이 죽지는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암논은 아버지의 권세를 잘 몰랐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버지가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암논이 이런 아버지의 권위를 알고 두려워했다면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암논은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다가 동생 압살롬으로부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형님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그런데 이로부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마음을 훔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윗이 피난 가지만 곧 다윗이 반격해서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서 보둥거리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물론 자기 욕심으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그 권세를 제대로 알았더라고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다윗 왕의 부하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알았더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압살롬이 그렇게 바보처럼 반역을 일으켰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권세를 잘 몰라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고 만 겁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왜 죽었습니까? 물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인 요압을 비롯해서 제사장인 아리아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교관들을 포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포섭하고 나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늙고 병들었지만은 다윗의 말 한마디가 후임 왕위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을 잘 몰라서 다윗의 허락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설처되다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세 아들은 모두 아버지 다윗을 몰라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잘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들 욕심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다가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난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역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을 보세요. 암몬은 자기가 다말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와 다말을 비롯한 모든 자녀의 결혼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말에게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자기는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권세를 알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살았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뭡니까? 나는 뭐냐?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 Almighty God이라고 그러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뭡니까?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무능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은 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푼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다 타락한 우리 인간성에서 나온 잘못된 사랑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 보면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다 타락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감히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걸 몰라서 내가 사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파멸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동시에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정말 죄투성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죄투성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고도 될 만큼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율법을 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니까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재물욕에 빠집니다. 물질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섬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로 교회를 평가하고 헌금으로 성도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도니아가 자기가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과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우리의 영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업적이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에 참된 그 신앙생활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로 아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 첫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경을 제가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아시는 바대로 로마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은 믿음을 배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박해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 박해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박해를 줬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줬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왜 성도를 박해합니까? 사탄이 왜 성도를 유혹하고 괴롭힙니까?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박해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고 더 성장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여러분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들이 세상을 감동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에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과정에 교회는 잘 됐다 하더라도 순교당한 사람은 여러분 억울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에 가서 정말 그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큰 상급을 받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아니면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길이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첫 번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진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여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첫 부분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한 박패로 큰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도들은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힘든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알려주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외적인 시험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성도들 사이에 그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 또 성도님들이 싸우는 걸 보고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안수집사님하고 어느 장로님하고 예배당 한복판에서 싸움하는 걸 제가 말리느라고요. 한번 혼이 났던 적도 있는데요. 참 이렇게 싸움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드리면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매주일 예수님에 관한 설교만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달 후에 교인들 간의 다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 알면은 여러분 내적인 시험거리도 없어지고 외적인 박해도 없어지고 진정한 바른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날 알아야 되는데 이때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됐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것,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아는 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크게 써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더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를 알아야 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면 날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날알수 없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날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난 얼마나 무능한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날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교회를 모르면 날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도 알아야 날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학교가 뭔지 모른다면 학생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우리는 지식만 얻는 것이다.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 같이 생각하기를 학생은 학교에서 지식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 교육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지식만 얻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만 얻는 곳은 학원입니다. 교수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지식도 주지만 인격과 예절과 몸의 건강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인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학생이 지식만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르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기술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좋은 인재가 될수 없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게 말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 교회 알기를 교회 안 나가도 그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뭐 헌금까지 내면서 그왜 교회 나가나? 내가 집안에서 성경 보고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톡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게 될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는 계급사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 권력과 세상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만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면 기독교는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는 인간관계로 이어진 어떤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혈연이며 지연이며 학연 같은 인간의 어떤 연고로 교회 안에는 핵심 성도가 있고 변두리 성도가 있는 그런 아무 이상한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교회 안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중직을 나누어 갖고 자기들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교회는 진작 망해버렸을 겁니다.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쪽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한피 받은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고 혈연이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하고 가르쳤던지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두고두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특권이 없는 아주 공평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고 발전한 것이고 로마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적인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시험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고 공평해지고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로 섬기며 세상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도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좋은 성도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연단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들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교회 생활과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육체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칩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우리의 은사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